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로 18절 바울의 탄식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뭐냐? 역대상 2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지 만물이에요. 근데 인생의 높고 낮고 그 다음에 부하고 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까지도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병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병도 들고 건강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역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잖아요. 멸망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누구냐?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처한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 다음에 전문교회, 지교회는 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선교지예요.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과 화복의 심판자가 누구냐 이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9절에 우리는 물론이와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불신자도 예외 없어요. 불신자가 아무리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생사화복의 주권자. 죽고 사가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내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는 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왜냐? 아버지 집이니까요. 아버지가 누구나에 따라서 내세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12절이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하는 말 그 걸음 하나도 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게. 근데 반대로 뭐냐? 문제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 동기와 근심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바울의 탄식은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1, 2절 한번 보세요. 1, 2절. 이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육신적 고통이 아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 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다른 거예요. 근데 양심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다니엘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큰 글씨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양심의 역할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역할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8장 9절이죠. 자꾸 죄를 깨닫게 해요. 양심이 없으면은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도 양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양력은 또 달라요. 그럼 먹을 거 주고 자기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본능적 양심이지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다른 거예요. 그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15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선악을 분별케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마음의 진실 여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잠잠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안 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겨지려면 양심이 잠잠해져야 돼요. 양심은 어느 때 잠잠해집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족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잠잠해져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잠잠해져요. 동시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역할을 잠잠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믿음 달라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할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진실 여부를 주는 거예요. 진실 여부. 내가 이 태도가 진짠가 가짠가 그거를 증거하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이죠. 아니, 베드로전서군요. 베드로전서 13장 21절. 바울은 큰 근심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러잖아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또 3절에 아주 중요한 말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이 탄식이 중요했으면은 3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 고륙의 혈육.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놓고 탄식하는 게 바울의 탄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보면 문제 가지고 탄식을 해요. 우리가 바울의 수준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바울의 수준이에요. 늘 영혼구원. 사실은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 탄식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우리의 탄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고 현장에 대한 탄식이죠. 우리가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장이군요. 7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네, 거의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왜 사망을 이루겠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사망이 뭐예요? 묶임이에요. 묶임. 죽는 게 아니라 묶이는 거예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근심을 하면 할수록 더 묶여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서 뭐냐?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 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이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즉 하나님이 위임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잠시 위임했거든요. 그렇다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바울의 탄식은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같은 탄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탄식. 그리고 5절 또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서 났는데 왜 이렇게 그들을 묶였는가. 얼마나 탄식이 심했겠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왜 그럼 못 깨달았나 한번 보세요. 32절이에요. 32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내요. 대강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완전한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는데 종교적 믿음만 행위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걸렸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예요. 종교적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율법대로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상태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냐 이거죠. 6절 보세요.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이죠. 6절에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고 7절에 이러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은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이게 내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은 많죠. 근데 영적 이스라엘, 이것만 아브라함의 씨라 이거예요. 그리고 8절 또 보세요. 8절에 이러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약속의 자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 꼭 제가 아이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그럼 왜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11절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오. 주권이 뭐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현장을 많이 가서도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주권이에요.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릅니다. 12절이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13절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냐. 무슨 얘기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차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정이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실수가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합당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도 하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또 16절에도 이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 예수 이름 가진 자로 부르신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박힌 못이에요. 여기다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놓치고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24시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